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아세안 지역 안보 포럼 ARF 외교 장관들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공약과 추가적인 핵 미사일 시험을 하지 않는다는 약속을 이행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올해 ARF 의장국인 싱가포르는 지난 4일 ARF 외교 장관 회의를 개최한 뒤 오늘 이 같은 내용의 의장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의장 성명은 또 ARF 외교장관들은 모든 관련 당사자들이 판문점 선언과 미북 정상 공동 성명의 완전하고 신속한 이행을 포함해 한반도의 지속적인 평화와 안정의 실현을 향해 계속 노력할 것을 촉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장관들은 모든 관련된 유엔 안보리 결의의 완전한 이행과 지역의 평화와 안정에 기여할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야기할 국제적 노력들에 대한 공약을 재확인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올해 의장 성명에는 지난해 포함됐던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라는 표현은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인도네시아 휴양지인 롬복섬 북부를 강타한 지진으로 현재까지 적어도 90여 명이 숨지고 수백 명이 다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일부 현지 방송은 주 당국자를 인용해 사망자 수가 142명에 달했다고 보도했지만 인도네시아 재난당국은 보도의 진위 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본격적인 구조 작업이 시작되면 사망자 수는 더 늘어날 것으로 우려된다고 정부 당국자는 말했습니다. 미 지질조사국에 따르면 이번 지진은 현지 시간으로 5일 오후 7시 40분경 롬복섬 인근 린자니 화산 인근에서 일어났습니다. 당초 이번 지진 규모는 7.0으로 관측됐지만 이후 6.9로 수정됐습니다. 지진으로 건물 수천 채가 무너지고 곳곳에서 정전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롬복섬에서는 일주일 전인 지난달 29일에도 규모 6.4의 지진이 강타해 17명이 숨졌습니다. 미국은 예정대로 오늘부터 이란에 대한 경제 제재를 복원할 것이라고 마이크 폼페오 국무장관이 밝혔습니다. 폼페오 장관은 어제 동남아시아 방문 일정을 마치고 귀국하는 길에 기자들에게 이 같은 미국 정부의 방침을 재확인했습니다. 폼페오 장관은 그러면서 이란이 미국의 제재에서 벗어나려면 엄청난 변화가 필요하다며 지난 주말 싱가포르에서 열린 아세안 지역안보 포럼에 참석한 외교 장관들도 대부분 미국과 같은 의견을 냈다고 밝혔습니다. 또 미국은 기꺼이 이란과 대화할 수 있고 적절한 준비가 된다면 좋은 결과를 낼 수 있지만 현재로서는 이란의 행동이 변했다는 증거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의 이란 제재 보고는 미 동부 시각으로 7일 오전 0시부터 발효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 뉴스 듣고 계십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사우디아라비아가 자국에 대한 캐나다의 인권 탄압 규탄에 반발해 캐나다 대사를 추방하고 캐나다 주재 사우디 대사를 본국으로 소환했습니다. 또 캐나다와의 신규 무역 투자 거래와 외교 관계를 중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우디 외교부는 오늘 성명에서 캐나다의 입장은 사우디에 대한 명백한 내정 간섭이라며 이 같은 조치를 발표했습니다. 이에 대해 캐나다 외교부는 사우디 정부의 최근 움직임을 심각히 우려한다면서 캐나다 정부는 여성의 권리와 표현의 자유 등 인권 보호를 항상 지지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사우디 정부는 최근 사우디에서 여성 인권 운동을 벌인 사마르 바다위 씨를 적국과 공모한 혐의로 체포했습니다. 바다위 씨는 사우디 정부의 여성에 대한 남성 보호 후견 제도 폐지를 요구하는 운동을 벌여왔습니다. 베네수엘라 당국이 지난 4일 발생한 니콜라 마두로 대통령에 대한 드론 암살 공격 혐의로 6명을 체포했습니다. 레벨롤 내무부 장관은 어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테러 사건과 관련된 용의자 6명을 체포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 같은 테러 행위는 국민적 화해와 대화를 바라는 마두로 대통령의 열망에 뺨을 때리는 격이라고 비난했습니다. 용의자 가운데 한 명은 지난해 8월 군기지 공격에 가담해 체포된 적이 있고 다른 한 명은 2014년 반정부 시위 때 체포된 이력이 있다고 당국은 밝혔습니다. 아프리카 중부 콩고 민주공화국에서 에볼라로 모두 33명이 숨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세계보건기구는 어제 콩고에서 13명의 에볼라 확진 환자가 발생했고 이 중 3명이 숨졌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 에볼라로 인한 사망자가 모두 33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습니다. 박형주였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VOA 뉴스 투데이 3부 시작하겠습니다. 이 시간 진행의 도성민입니다. 먼저 이 시간 주요 소식입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북한의 비핵화 약속을 진지하지 않은 것으로 결론 내릴 시점이 충분히 올 수 있다고 존 볼튼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보좌관이 밝혔습니다. 미 재무부가 북한의 대량 살상 무기와 불법 금융 활동에 연루된 러시아 은행과 개인, 무역회사 등을 제재 명단에 추가했습니다. 미 국무부는 한국에서 다시 제기된 금강산 관광 재개 가능성과 관련해 대북 제재 이행을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내일 북한 지역은 대체로 구름 많겠고 한때 비 내리는 지역도 있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16도에서 26도, 낮 최고 기온은 22도에서 33도입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앞바다가 0.5에서 2.5m, 서해 앞바다는 0.5m로 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북한의 비핵화 약속을 진지하지 않은 것으로 결론 내릴 시점이 충분히 올 수 있다고 존 볼튼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보좌관이 밝혔습니다. 1년 내 비핵화 약속은 김정은 스스로 한 것이라며 미국의 우선순위는 남북대화가 아니라 비핵화라고 강조했습니다. 백성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볼튼 보좌관은 트럼프 행정부 내에서 북한의 실제 비핵화 가능성에 대해 비현실적으로 순진한 견해를 가진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밝혔습니다. 볼튼 보좌관은 5일 폭스뉴스 썬데이에 출연해 김정은이 미국을 가지고 놀고 있고 비핵화에 진지하지 않다고 트럼프 행정부가 말할 시점이 언제일 것 같느냐는 사회자 질문에 그런 순간이 올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답했습니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은 현재 김정은에게 누군가를 위해 문을 열어두는 법에 대한 고급 강좌를 제공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이 이를 제대로 통과하는 법을 이해하지 못하면 트럼프 대통령을 가장 거세게 비난하는 이들도 대통령이 문을 충분히 활짝 열지 않았다고 말할 수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최근 미북 간 교환된 친서와 관련해 북한이 싱가포르 정상회담에서 스스로 한 비핵화 약속을 실행하기 위해 무엇이 필요한지에 대한 대화를 하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미국에게는 그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라는 겁니다. 볼튼 보좌관은 1년 내 비핵화 가능성은 김정은이 직접 제안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김정은이 4월 27일 판문점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만나 비핵화 약속을 했고 1년 이내에 그렇게 하겠다고 약속했다는 설명입니다. 따라서 현재 주안점은 김정은이 싱가포르에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한 약속을 지키도록 하는 데 맞춰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1년 이내에 비핵화를 끝낸다는 생각이 어디서 비롯된 것이냐는 의문이 많이 나온다며 이는 김정은이 직접 밝힌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하겠다는 전략적 결정을 내리면 1년 안에 할 수 있다는 게 김 위원장의 약속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미국은 이와 같은 전략적 결정이 실제로 내려졌다는 증거를 기다리고 있는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볼튼 보좌관은 그런 전략적 결정의 증거를 본 적이 있느냐는 질문에 언론에 누출됐든 안 됐든 정보에 대해선 언급할 수 없다며 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싱가포르 정상회담에서 김정은에게 비핵화 이후 북한의 미래상에 대한 영상을 보여준 것으로 시작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하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볼튼 보좌관은 남북 협상에 많은 관심이 쏟아지고 있고 추가 협상이 검토되고 있지만 이는 그들에게 중요한 것이지 미국의 우선순위가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의 우선순위는 비핵화라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VOA 뉴스 백성원입니다.
미 재무부가 북한의 대량 살상 무기와 불법 금융 활동에 연루된 러시아 은행 한 곳과 개인 한 명, 그리고 무역회사 두 곳을 제재 명단에 추가했습니다.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때까지 제재는 유지될 것이라는 입장을 거듭 확인했습니다. 김영남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 재무부가 3일 북한 관련 추가 제재를 발표했습니다. 재무부 산하 해외자산통제실은 북한의 대량 살상 무기에 연관된 개인과 상당한 거래를 촉진한 것으로 알려진 러시아 은행과 북한의 불법 금융 활동을 촉진한 개인 한 명, 기관 두 곳이 특별 지정 제재 대상에 포함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 스티븐 무느신 재무장관은 미국은 유엔과 미국 제재를 계속 이행할 것이고 북한으로 들어가는 불법 자금을 끊을 것이라며 북한의 최종적이고 완전히 검증된 비핵화를 달성할 때까지 제재는 유지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제재 명단에 새롭게 추가된 러시아은행은 아그로 소유주 상업은행입니다. 재무부는 이 은행이 북한 조선무역은행의 러시아 모스크바 지부장인 한장수와 상당한 금융거래를 촉진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설명했습니다. 한장수는 유엔과 미국의 제재 대상입니다. 또한 아그로 소유주 은행은 2018년에도 계속 한장수에게 금융서비스를 제공했으며 적어도 조선무역은행의 위장기업 세 곳의 계좌를 개설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번 제재 명단에 추가된 개인 한 명은 조선무역은행의 모스크바 주재 부지부장인 리종원입니다. 재무부에 따르면 리종원은 최소 2016년 말까지 자신 명의의 러시아은행 계좌들을 갖고 있었습니다. 재무부는 2016년 통과된 유엔 안보리 결의 2322호는 유엔 회원국이 북한의 은행이나 금융기관을 대표하거나 지시를 받은 개인을 추방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며 한장수와 리종원은 러시아로부터 추방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추가로 단둥 중성무역과 조선은금회사도 제재 명단에 추가됐습니다. 제재 명단에 포함된 개인과 기업의 미국 내 자산은 동결되며 미국인이나 영주권자, 미국 내 사업자 등 이들과 거래하는 행위가 금지됩니다. 한편 재무부는 아그로 소유주와 북한은 오랫동안 관계를 맺어왔다며 지난 2009년부터 2013년 사이 북한 상업은행이 소유한 계좌와 수백만 달러 상당의 거래를 진행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지난 2013년 아그로 소유주 은행은 현재 미국과 유엔 제재 대상인 북한의 조선통일발전은행에 550만 달러 이상을 이체했습니다. 아울러 2016년에는 북한 위장기업의 계좌를 신설했으며 이 계좌에서 800만 달러 이상이 거래됐습니다. 또한 이 계좌는 조선통일발전은행을 대신해 300만 달러 상당이 들어있었습니다. 아그로 소유주는 2018년 초 북한의 위장회사가 아그로 소유주 은행에 계좌 한 곳에 250만 달러 이상을 투자하는 것도 용인했다고 재무부는 지적했습니다. VOA 뉴스 김영남입니다.
미국과 북한의 비핵화 논의가 답보 상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의 결단이 없으면 좀처럼 돌파구를 마련하기 어려울 전망입니다. 한반도 현안을 알기 쉽게 설명해드리는 뉴스 해설 윤국한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자, 미국과 북한이 주말에 열린 아세안 지역안보 포럼 ARF에서 현안에 대한 입장을 좁히지 못했습니다.
예, 양측은 이번에도 비핵화와 체제 안전보장이라는 각자의 관심사를 강조했을 뿐 후속 협상을 통해 입장차를 조율하는 방안은 아예 논의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네.
미국은 대북 제재 이행을 새삼 강조한 반면 북한은 자신들이 지금까지 취한 조치를 열거하면서 미국이 상응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고 강하게 불만을 제기했습니다.
네. 이번 포럼에서 미국 양측의 입장차가 다시 한번 극명하게 드러난 셈이죠.
맞습니다. 폼페이오 장관은 비핵화가 완료된 뒤에나 제재가 해제될 것임을 거듭 확인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포럼에 참가한 각국이 대북 제재를 엄격히 준수해 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반면 리영호 외무상은 비핵화와 체제 보장 조치의 동시적 단계적 이행을 거듭 주장하면서 추가 조치 가능성을 일축했습니다.
네.
미국의 조치가 있기 전에 북한이 일방적으로 먼저 움직이는 일은 절대로 없을 것이라는 겁니다.
네. 하지만 미국은 이 아세안 지역 안보 포럼 기간에 북한과 관련한 독자 제재를 취했죠.
예, 미국의 새로운 제재 조치는 지난 2월 이후 처음인데요. 제재를 통한 압박이 비핵화를 달성하는 최선의 방안이라는 입장을 다시 확인한 겁니다.
네.
게다가 북한이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을 여전히 중단하지 않고 있다는 유엔 안보리의 보고서가 공개되면서 북한에 대한 압박은 더욱 강화될 전망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미북 양측이 절충점을 찾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혹시 양측이 판을 깨는 그런 상황으로 치닫지는 않을까요?
예, 아직 그런 상황은 아닙니다. 북한은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결심과 입장은 확고부동하다는 주장이고요.
네.
미국도 시간표 내에 북한의 비핵화가 이뤄질 것으로 낙관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하지만 양측 모두 폼페이오 국무장관의 지난달 초 방북 당시 합의한 후속 협상을 위한 실무팀 인선도 확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네. 자, 지금 북한이 요구하고 있는 것은 종전선언이죠?
예, 종전선언뿐 아니라 제재 완화도 요구하고 있습니다. 북한은 핵실험과 미사일 시험 발사 중단, 풍계리 핵실험장 폐기 등을 자발적인 신뢰 조성 조치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서 미국이 단계적으로 제재를 완화하는 선의의 표시를 보일 것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특히 종전선언은 한반도 평화 보장의 초보에 초보적 조치라며 미국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네. 자, 실무선에서의 이런 기류는 양측 최고 지도자들이 서로에 대한 신뢰를 표명하고 있는 것과는 정말 좀 대비된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은 지난주에도 친서를 주고받았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특히 김정은 위원장과 곧 만나기를 고대한다고 밝혀서 뭔가 긍정적인 움직임의 가능성을 내비친 바 있습니다.
네네.
일부에서는 김 위원장이 비핵화와 관련한 추가적인 조치에 대해 언급했을 것이란 관측도 있었는데요. 리영호 외무상의 ARF 연설은 이런 관측을 일축하는 내용이었습니다.
네. 지금과 같은 상황이라면 비핵화와 또 체제 안전 보장 조치를 놓고 양쪽이 그 줄다리기를 아주 오랫동안 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예, 그럴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리영호 외무상은 미국의 상응 조치를 요구하면서 종전선언이나 제재 완화 없이는 비핵화가 더 이상 진전되지 않을 것임을 못 받고 있습니다.
네.
반면에 미국은 지난주 해리 해리스 주한 대사를 통해서 종전선언이 이루어지려면 비핵화를 향한 상당한 움직임이 있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바 있습니다. 네.
자, 미국 정상회담이 양국 최고 지도자들의 결단으로 성사됐던 것처럼 이번에도 그런 결단이 필요한 상황이 아닐까요?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직접 나서지 않으면 현 상황은 좀처럼 돌파구를 찾기 어려울 전망입니다. 북한은 실제로 그런 바람을 내비치고 있습니다. 리영호 외무상은 최근의 미국 내 기류를 수뇌부의 의도와는 다른 것이라며
네?
내심 트럼프 대통령의 결단을 재촉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현 상황에서 어떤 결정을 내릴지 주목됩니다.
네, 한반도 현안을 알기 쉽게 설명해드리는 뉴스 해설 윤국한 기자였습니다. 미국 국무부는 한국에서 또다시 제기된 금강산 관광 재개 가능성과 관련해서 대북 제재 이행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북한이 비핵화할 때까지 제재할 것이라는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백성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이 구체적인 비핵화 조치를 취할 때까지 제재는 완전히 유지될 것이라고 국무부가 밝혔습니다. 국무부 대변인실 관계자는 4일 연내 금강산 관광 재개를 희망한 한국 현대그룹 회장의 전날 발언에 대한 BOA의 논평 요청에 이같이 답했습니다.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은 3일 북한을 다녀온 뒤 금강산 관광 재개에 대한 기대감을 나타냈습니다.
올해 한으로는 금강산 관광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그냥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북측에서도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국무부는 이에 대해 대북 제재 이행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북한과 관련해 이 순간까지 오게 된 건 국제사회가 유엔 안보리 결의들을 완전히 이행했기 때문이며 이는 이번 절차가 성공적인 결과를 가져오도록 보장할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이 관계자는 북한과 관련해 한국과 계속 긴밀히 협력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국무부 대변인실 관계자는 지난달 31일 BOA에 개성공단 재개 요구와 관련해서도 안정을 저해하고 도발적인 북한의 행동에 맞서 개성공단을 폐쇄한 2016년의 결정을 지지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북한의 커져가는 위협과 복수의 안보리 결의에 대한 노골적 무시 때문에 내려진 결정이라는 설명이었습니다. 한편 이 관계자는 러시아의 북한 노동자 고용 실태에 대한 월스트리트저널의 3일 보도와 관련해서도 대북 제재 이행을 촉구했습니다. 러시아는 북한 노동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더 많은 일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러시아에서 일하는 북한 노동자가 연간 1억 5천만 달러에서 3억 달러를 북한으로 송금하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앞서 월스트리트저널 신문은 지난해 9월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 결의 이후에도 만 명 이상의 새로운 북한 노동자들이 러시아에 등록됐다며 안보리 결의 위반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대해 앞서의 국무부 관계자는 러시아가 미국과 더 나은 관계를 원한다고 말한 만큼 모든 나라에 대한 이처럼 긴급한 위협과 관련해 미국에 반대하는 대신 미국과 협력함으로써 이를 증명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아울러 러시아가 이제 행동을 해야 할 때라며 스스로 서명한 모든 유엔 제재를 즉각적이고 완전히 이행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VOA 뉴스 백성원입니다.
니키 헤일리 유엔 주재 미국 대사는 러시아가 북한의 노동자 고용을 늘리고 있다는 보도에 큰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러시아가 말로는 제재 이행을 약속하면서 행동으로 보여주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김영남 기자가 보도합니다.
헤일리 대사는 러시아가 북한 해외 노동자 관련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한다는 신뢰할 수 있는 보도를 깊이 우려한다고 밝혔습니다. 헤일리 대사는 3일 성명을 통해 러시아가 유엔이 정한 대북 유류 수출 상한선을 위반했다는 점을 인정하지 않으면서 제재를 이행하고 이런 행위를 중단시키자는 미국의 요청을 막은 지 한 달 만에 이런 보도가 나와 특히 우려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의 최종적이고 완전히 검증된 비핵화를 볼 때까지 어떤 제재 완화도 있을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말로만 하는 것은 쉬운 일이라며 러시아는 유엔 안보리에서 말로는 제재를 지지한다고 하면서 행동으로는 이를 위반하는 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앞서 월스트리트 저널은 2일 러시아 내무부 등의 자료를 입수해 러시아가 제재 이후에도 만 명이 넘는 북한 노동자를 고용했고 여전히 신규 고용 허가를 내주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지난해 채택된 유엔 안보리 대북결의 2375호와 2397호는 북한 해외 노동자에 대한 신규 노동 허가를 전면 금지했고 2019년 말까지 모두 북한으로 귀국시키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알렉산드로 마체고라 북한 주재 러시아 대사는 러시아는 단 한 명의 새로운 노동자도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반박했다고 인테르팍스 통신이 3일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마체고라 대사는 미국 동료들은 러시아에서 3,500명의 북한 노동자에 대한 새로운 노동 허가가 이뤄진 데 대해 러시아가 새로운 북한 노동자들을 받아들인 것으로 해석했다며 이 3,500명에 대한 노동 허가는 지난 2017년 11월 29일 이전에 체결된 계약에 따라 이미 러시아에 체류하고 있는 노동자들을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2017년 11월 29일 이전에 노동계약을 체결한 경우 신규 노동허가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 아니라는 논리입니다. 한편 유엔 주재 미국 대표부는 이날 별도의 성명을 내고 유엔 안보리 1718 대북제재위원회에 대북제재 지정 제안서를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조치는 이날 발표된 미국 재무부의 조치와 일치한다며 미국의 현행 독자 제재와 다자 제재를 계속 이행하고 북한의 불법 금융 활동을 중단시키기 위한 미국 정부의 조율된 노력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미국은 국제사회가 북한의 최종적이고 완전히 검증된 비핵화를 달성하기를 원한다면 방심하지 않고 현행 제재를 최대한 적용하는 것이 이런 절차를 지원하는 최선의 방법이라는 점을 명확히 해왔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미 재무부는 이날 북한의 대량 살상 무기와 불법 금융 활동에 연루된 러시아 은행 한 곳과 개인 한 명, 그리고 무역회사 두 곳을 제재 명단에 추가했습니다. VOA 뉴스 김영남입니다.
북한 비핵화를 위한 미국과 북한 간 협상이 교착 상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돌파구 마련에 고심하고 있는 한국 청와대는 3차 남북정상회담에 열려있다고 밝히고 있지만 전문가들의 견해는 엇갈리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이현철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싱가포르에서 열린 아세안 지역안보포럼 ARF에서 미국과 북한이 비핵화 협상에 돌파구를 마련하지 못하면서 문재인 한국 대통령이 직접 나서 양측을 중재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5월 26일 판문점에서 2차 남북정상회담을 열어 무산 위기에 처했던 미북 정상회담에 동력을 제공했듯이 3차 남북정상회담을 통해 교착 상태인 북한 비핵화 협상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와 관련해 청와대는 4일 남북정상회담 100일째를 맞아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남북정상이 합의한 올가을 평양 남북정상회담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청와대는 이어 6일 남북정상회담 개최 가능성에 대해 항상 열려있다고 밝혔습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남북정상회담 일정을 묻는 질문에 두 정상이 2차 남북정상회담에서 필요하면 언제든지 만날 수 있다는 점에 합의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러나 김 대변인은 지금 시기를 말하기에는 너무 이르다고 덧붙였습니다. 한국의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의 조한범 선임연구위원은 지금은 최고위급이 직접 나서는 톱다운 방식의 접근법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습니다.
북미 그다음에 남북 최고위급 정상회담에서 합의를 하고 실무선에서 이행 과정 로드맵을 짜는 과정에서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거기도 진척이 없는 거죠. 모든 채널에서. 그러니까 다시 한번 탑다운 방식의 이 최고 지도자 차원의 신뢰를 조성하는 방안이 지금 유력하죠.
조 선임연구위원은 미국과 북한이 비핵화 협상의 판 자체를 깨려고 하는 것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6.12 싱가포르 미북 정상회담도 한국 정부 노력의 일환으로 성사가 된 것이라며 지금 한국 정부의 역할이 더 중요해졌다고 말했습니다. 김준영 한동대학교 교수도 현재 교착 상태를 타개하기 위해서는 남북 정상회담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남북 정상회담이 성사되기 위해서는 먼저 종전선언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려면 이제 확실히 종전선언이 된다는 전제가 깔려 있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그 가서 뭐 두 정상이 회담을 하고 결정할 수는 없는 거니까 그 전에 그것들이 어느 정도 예상이 되고 합의가 돼야지 가는 거고.
김 교수는 미국을 설득해 먼저 종전선언을 하도록 하고 곧바로 북한이 신고서 제출과 일부 핵폐기 같은 비핵화 조치를 하도록 만드는 것이 한국 정부가 해야 할 일이자 가장 좋은 시나리오라고 말했습니다. 김 교수는 특히 미국이 관건이라며 현재 트럼프 대통령이 내부 비판 때문에 종전선언을 수용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반면 문성묵 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은 관건은 북한의 비핵화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이 태도를 바꾸지 않는 한 남북정상회담으로 돌파구를 마련하기가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만나서 뭔가 접점이 이루어질 수 있다면 좋겠지만 뭐 북한이 지금 김정은 위원장이 완전한 비핵화를 약속을 했지만 행동으로 보이지는 않고 있잖아요. 뭐 그런 상황에서 생각을 바꾸지 않고 다시 만난들 어떤 가시적인 효과가 있겠나 좀 그러네요.
문 센터장은 지금은 신뢰를 바탕으로 한 미국과의 확고한 공조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아산정책연구원의 최강 부원장은 3차 남북정상회담은 대화의 모멘텀을 유지하기 위해 비핵화에 대한 북한의 결단을 받아내는 데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 같은 목표가 명확하지 않은 상황에서는 남북정상회담에 너무 집착할 필요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정상회담에 목을 매일수록 북한은 그 정상회담 카드를 우리한테 역으로 사용할 수 있죠.
최 부원장은 한국 정부가 2차 남북정상회담 같은 전격적인 조치보다는 안보 문제에 대한 핵심적인 문제들을 거론하고 이 문제들을 타개하기 위한 3차 남북정상회담을 목표로 삼되 시점에 대해서는 유연성을 발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서울에서 BOA 뉴스 이한철입니다.
한국 정부가 개성공단 노동자들에 대한 투명한 임금 직불제 없이 공단 가동을 재개하는 것은 심각한 인권 침해로 이어질 것이라고 미국의 전문가들이 지적했습니다. 해외 파견 노동자나 개성공단 노동자 모두 북한 정부가 임금을 대부분 갈취하는 현실은 노예 제도와 다르지 않다는 비판입니다. 김영건 기자입니다.
한국 정부가 개성공단을 재개하려면 북한 정부의 중개인 역할부터 철회하도록 요구해야 합니다. 미국 전문가들은 한국 정부가 최근 개성공단 가동 재개를 희망한다는 목소리를 공개적으로 내는 것에 대해 우려를 나타내며 아무런 개선 조치 없이 재개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북한 경제 전문가인 윌리엄 브라운 조지타운대 객원 교수는 업체가 반드시 임금을 북한 노동자들에게 직접 지급하는 걸 재개의 최우선 조건으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I would say if the South Korean government could make that one to me huge change and require all the workers in Kaesong to be paid directly.
한국 정부 관리들과 업체들은 북한 노동자가 사실상 임금의 70%를 가져간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내면을 보면 사실과 꽤 거리가 멀다는 겁니다. 북한 정부는 업체들로부터 받은 달러를 장마당 환율보다 훨씬 가치가 적은 정부 고시 환율로 환산해 지급하고 희원물로도 많이 대체하기 때문에 노동자들이 일한 대가를 제대로 받지 못했다는 겁니다. 대북 소식통들과 한국 전문가들에 따르면 북한의 장마당 환율은 1달러에 8,000원 정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북한 정부는 장마당 가격이 아닌 자체적으로 책정한 공식 환율 130원 정도를 적용해 옛 배급제 형태로 지급하고 있다는 게 브라운 교수의 지적입니다. 브라운 교수는 이는 국제 근로 기준과 동떨어진 노예 제도와 같다고 말했습니다.
Everybody in a slave society is paid rations, not money. If you paid them money, they could run away, right? So you never pay them money.
돈을 지급하면 노예가 탈출할 수 있기 때문에 배급으로 대체했던 옛 노예 제도를 북한 정부는 21세기에도 계속 유지하고 있다는 겁니다. 개성공단 노동자들은 2016년 가동 중단 전에 주 6일 하루 8시간 노동을 하며 $75를 월급으로 받았습니다. 여기에 연장, 야간 근로수당을 더하면 5만 4천여 명의 노동자가 1인당 $150 정도를 받는다고 통일부 관리들과 업체 관계자들은 밝혀왔습니다. 여기서 북한 정부가 가져가는 사회문화시책비, 즉 세금 비율 30%를 제하면 적어도 북한 노동자는 $100, 북한 장마당 환율로 계산하면 80만 원을 가져가야 정상입니다. 브라운 교수는 이런 월급이 노동자들에게 정상적으로 지급됐다면 개성의 돈의 흐름이 활발해져 노동자 외에 많은 다양한 일자리가 창출되고 상업활동이 아주 활발해져 경제발전으로도 이어졌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북한 정부가 경제발전과 주민들의 삶을 개선하려면 이런 방식을 적극적으로 수용하면서 노동자의 임금도 떳떳하게 더 올려달라고 한국에 요구할 수 있다는 겁니다. 국제인권단체인 휴먼라이츠워치의 필 로버트슨 아시아 담당 부국장도 투명한 임금 직불제가 가장 시급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북한이 정상 국가로 인정받고 국제사회에 편입하려면 자신들의 방식만 고집할 수 없고 국제 기준에 맞는 제도를 수행해야 한다는 것을 한국 정부가 협상을 통해 적극 설득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I think that the South Korean government needs to do some negotiating, some hard-nosed negotiating about labor standards and say that look.
북한 정부가 국제 노동 기준에 따라 고용주와 노동자 사이의 중개인 역할을 멈추고 노동자들이 직불제를 통해 정당한 대가를 받도록 한국 정부가 요구해야 한다는 겁니다. 로버트슨 부국장은 한국이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의 회원국으로서 한국 기업과 북한 모두에 이런 노동 기준을 준수할 의무가 있고 또 그럴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강조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국제사회는 회사가 임금을 근로자가 아닌 정부에 지급하고 정부가 이를 거의 다 가져가면서 일부만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것은 없다며 이는 갈취 행위이자 강제 노역에 해당하는 심각한 인권 침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북한 정부는 노동당이라는 이름에 걸맞게 국제노동기구 ILO에 가입하고 노동자들에게 결사의 자유와 단체 교섭권 보장 등 노동자의 권리 보호에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지난 2004년 개성공단 가동 초기에 서울에서 미 경제 전문가들과 한국 관리들의 회동을 주선했던 오공단 미 국방연구원 책임연구원은 개성공단이 과거 공산권 국가들의 모범적인 경제특구 전례를 깨뜨렸던 곳이란 사실을 주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경제특활지구의 한 가지 중국이나 이런 러시아나 이런 데서 한 장점은 투명성, 그다음에 외국인 투자자들이 마음대로 드나드는 것, 그다음에 거기서는 적어도 자본주의의 원리를 이용한다는 것, 이 세 가지 원칙이 있었거든요. 이거를 완전히 깬 게 개성이죠. 투명성이 없잖아요.
오 책임연구원은 북한 정부가 정치적으로 공단에 개입하고 고용주와 한국 정부는 오히려 북한 당국의 눈치를 보는 구조로는 개성공단이 발전할 가능성은 매우 적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국제적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해외 파견 북한 노동자나 개성공단 노동자 모두 정부가 임금을 갈취한다는 측면에서 같은 문제를 안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북한보다는 실정이 좋은 곳에서 그나마 몇 푼이라도 더 벌어서 자기 가족들 생계를 유지하고 저금을 하려고 하는 좋은 의도에서 나갔기 때문에 레이버 시장을 여는 것은 글로벌리제이션의 어떤 면으로는 일종의 부분이다. 다만 북한이 운영하고 있는 원리 원칙이 너무나 지독하다. 그렇기 때문에 레이버들이 임금을 거의 다 받고 북한은 택스만 떼는 식으로 하고 이런 것들이 정확하게 되면은 그거는 북한 인권 개선에도 도움이 된다. 왜냐하면은 북한에서 한 달 가야 5불도 못 버는 사람이 러시아에 가면은 1000불을 벌거든요, 한 달에. 근데 그 1000불 중에 900불이 나라 수준으로 들어가잖아요. 그리고 이제 이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개성이. 개성은 다만 이제 한국 사람들이 가서 초코파이 주고, 뭐 커피도 주고, 분위기도 깨끗하고, 수세실 화장실도 있고, 뭐 이게 좀 차이지. 레이버 마켓의 조건은 북한이 제시하고 있는 게 다 똑같은 거예요.
오차김 연구원은 이런 근본적인 문제를 모호한 표현이 아니라 조목조목 지적하며 개선안을 구체적으로 담은 명세서를 만들어 실제로 집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해외 파견 노동자나 개성공단 노동자들의 상황이 다른 북한 내 노동자들의 환경보다 좋기 때문에 계속 이를 권장해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전문가들은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조지타운 대학의 브라운 교수는 특히 그런 비교는 형편이 나은 노예와 그렇지 않은 노예를 비교하는 것과 같다고 말했습니다.
But see, I would compare it to a slave plantation. So they're different kind of slaves. They're slaves that work in the fields.
과거 미국의 남북 전쟁 전 노예 제도가 있을 때 밖에 농장에서 일하는 노예들은 매우 열악한 환경에서 어려운 일을 해야 했고 집안이나 근처에서 일했던 노예들은 상대적으로 좋은 음식과 대우를 받았지만 모두 노예라는 굴레는 마찬가지였다는 겁니다. 브라운 교수는 북한 주민들의 노동력과 임금을 착취하는 북한 정권의 이런 끔찍한 노예 제도에 대해서는 관용을 베풀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상황에 계속 눈을 감고 개성공단 가동을 재개하면 아주 끔찍한 결정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김영권입니다.
세계의 주요 뉴스를 간추려드리는 세계는 지금 시간입니다. 장혜희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은 어떤 소식인가요?
예, 미국 정부가 오늘 밤부터 이란에 핵 관련 제재를 다시 부과합니다. 인도네시아에서 일주일 만에 다시 강한 지진으로 막대한 인명피해가 났고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2016년 대선 기간에 있었던 이른바 트럼프 타워 미팅의 목적을 인정했습니다.
네, 첫 소식부터 보죠. 미국 정부가 이란에 핵 관련 제재를 다시 시작하네요.
네, 그렇습니다. 미국 동부 시각으로 오늘 6일 밤 자정 직후, 그러니까 정확히 말해서 7일 0시 1분부터 이란에 대한 핵 관련 제재를 재개합니다. 이 마이크 폼페오 미 국무장관이 어제 싱가포르에서 돌아오는 전용기 안에서 내일은 중요한 날이다라고 기자들에게 강조했는데요. JCPOA 포괄적 행동 계획에서 탈퇴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결정이 실제 효력을 발생시키는 날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네.
JCPOA는 2015년 이란이 핵 개발을 중단하고 미국 등 주요 6개 나라가 제재를 풀어주기로 한 이란 핵 합의를 가리킵니다.
네. 구체적으로 조금 들어가 보죠. 이란에 대한 제재를 다시 시작하는 날을 8월부터라고 예고했는데 그게 오늘 밤부터인가요?
예,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5월에 이란의 테러 지원 활동과 관련한 그 탄도미사일 개발을 막을 수 없는 점, 또 일정 기간 후에 이란이 핵 활동을 재개할 수 있는 일몰 조항 등을 문제로 지적하면서 이란 핵 합의의 탈퇴를 선언했습니다.
네.
2016년 핵 합의 발효 직후 풀어줬던 제재를 이에 따라 다시 부과하는 건데요. 즉각 제재를 단행하진 않고 이란과 거래하고 있는 기업들이 사업을 청산할 시간을 줬습니다. 분야별로 90일과 180일 유예 기간을 뒀는데요. 1단계 90일 유예 기간이 바로 오늘 6일 만료되는
네.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후에 제재가 부활되는 1단계 분야가 있다는 거죠. 어떤
네.
것입니까?
주요 소비재들의 무역 거래가 제한되는데요. 이란의 인기 수출 품목인 페르시아 카펫, 또 땅콩 비슷한 견과류인 피스타치오, 또 캐비어, 철갑 상어알이죠. 이런 농수산물인데요.
네.
동시에 이란이 미국과 유럽산 항공기를 살 수 있게 허용했던 조치도 철회됩니다. 또한 금을 비롯한 귀금속, 알루미늄, 그리고 이란 통화인 리알화 거래가 제한되고요. 국외 이란 계좌들도 동결되는데요.
네.
오늘 백악관이 구체적인 내용과 방침을 발표할 걸로 폼페오 국무장관이 예고했습니다.
이란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네, 하산 로하니 대통령이 오늘 밤 특별 담화를 낼 예정입니다. 이 IRNA 통신에 따르면 외교와 경제 분야 다양한 정책 사안이 담화의 소재인데요. 이란이 당면한 외교 현안 가운데 핵심이 바로 미국의 제재 문제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공식 입장을 낼 걸로 보입니다. 앞서 이란 측이 미국이 제재하면 군사적 대응도 불사하겠다. 뭐 호르무즈와 바브 알만데브 해협을 무력 봉쇄해서 다른 나라들의 원유 거래까지 막겠다. 여러 차례 밝혔던 터라서
네.
실제로 지난 주말 주변 해역에서 대규모 군사 훈련이 펼쳐졌고요. 미 해군이 인근 함대를 가까운 곳으로 긴급 파견하기도 했습니다. 또 이란 측은 신형 원심 분리기 가동을 준비한다고도 발표했는데요. 핵 활동을 재개할 채비까지 사실상 마쳤습니다.
네. 자, 이런 상황을 주의 깊게 보는 나라들도 많죠.
네, 영국과 프랑스, 독일 등 다른 핵 합의 당사국들은 지난달 초에 핵 합의 유지안을 이란 측에 전달했습니다.
네.
이 미국의 제재에도 불구하고 이란의 경제적 이익을 어느 정도 보장하겠다는 내용인데요. 이들 나라들은 애초부터 미국의 핵 합의 탈퇴를 반대했기 때문에 제재 부활에도 줄곧 부정적인 입장이었습니다. 유럽 국가들은 이란과 거래 중인 자국 기업의 세컨더리 보이콧 피해도 중요하게 보고 있는데요. 이들 세 나라 외무장관들이 오늘 페데리카 모게리니 유럽연합 외교안보 고위대표와 공동 성명을 냈습니다.
네.
이란과 합법적으로 거래하는 유럽연합 기업을 보호하는 이 제재 무력화법을 미국의 제재가 재개되는 7일자로 발효시킨다는 내용입니다.
네. 자, 미국이 제재를 하더라도 유럽 국가들이 이란의 이익을 보장한다 이렇게 하셨는데 이게 어떻게 한다는 건가요?
아직 확실하지 않는데요. 결국 그러니까 7일 이후에 유럽 국가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주는지 지켜보고 난 뒤에 이란 측의 후속 행동을 결정할 것이라는 외신 전망이 많은데요.
네.
더 중요한 고비는 11월 초로 예정된 미국 정부의 2단계 제재 부활입니다. 이때부터는 이란 중앙은행과 금융거래는 물론이고 원유와 천연가스 등 에너지 수출이 전면 제한되는데요.
네.
호르무즈 해협 봉쇄를 비롯한 강경 대응은 원유거래 통제에 대비한 이란 측의 비상행동 계획입니다.
네, 이란 쪽에서는 제재 영향에 대한 긴급 조치를 발동했다고요?
네, 미국의 제재 부활이 가까우면서 최근 리알화 가치가 지난 4월에 절반 수준으로 떨어졌는데요.
네.
이로 인한 이 물가 상승으로 경제 불안이 가중되면서 이란 주요 도시에서 반정부 시위가 이어졌습니다. 이란 정부와 당국자들의 부패에 항의하는 시민들의 목소리도 높아졌는데요. 이란 의회가 로하니 대통령을 청문회에 부르기도 했었죠. 이 같은 불안을 가라앉히기 위해서 압돌 나세르 헨마티 이란 중앙은행 신임 총재가 어제 외환 통제를 완화하는 긴급 조치를 발표했습니다.
외환 통제를 어떻게 조절하는 건가요?
이란 정부가 정한 이 고시 환율과 암시장에서 거래하는 환율의 격차가 컸는데요.
네.
이 고시 환율인 달러당 4만 2천 리알에만 거래하도록 한 그 규제를 풀었습니다. 예, 정부는 환율에 개입하지 않고 환율을 고시하지도 않겠다라고 헨마트 총재가 밝혔는데요. 이 거래 환율은 긴급 조치 발표 전날 4일 10만 4천 리알이었던 게 당일 9만 8,500 리알로 떨어졌습니다.
네.
이 환란이 다소 회복되는 기미를 일단은 보였는데요. 이 조치는 미국의 1단계 제재가 부활하는 7일자로 발효됩니다.
네. 자, 그런데 얼마 전에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 측과의 대화를 전격 제안했었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뭐 이란 측과 조건 없이 만날 의사가 있다라고 트럼프 대통령이 밝혔었는데요. 이란 측은 미국이 핵 합의에 복귀하는 게 먼저다라고 답을 했고요. 특히 또한 이란 군부가 미국과 대화는 절대 있을 수 없다는 강경한 입장을 내놨습니다.
네.
참고로 지난 5월에 미국이 핵합의에서 탈퇴한 직후에 폼페오 장관이 이란 측에 보여야 할 변화의 기준으로 우라늄 농축 활동 전면 중단, 이스라엘에 대한 위협 중단, 헤즈볼라와 예멘 후티 반군 지원 중단, 시리아 주둔 병력 철수 등 12개 기본 요구사항을 당시 이란 측에 제시했습니다.
네, 인도네시아에서 큰 지진이 났네요.
네, 그렇습니다. 세계적인 관광 휴양지인 발리와 롬복 섬 일대에서 어젯밤 규모 6.9의 강진이 발생했습니다.
네.
지금까지 140여 명이 숨진 걸로 지역 당국이 언론에 밝혔는데요. 조금 앞서 인도네시아 국가재난대응청이 또 91명 사망을 확인한 상태라서 인명피해가 지금 급증하고 있습니다. 가옥 파괴로 인한 이재민은 2만 명이 넘습니다.
네. 이 롬복 지역이라면 최근에도 강진이 일어났던 곳이죠.
네, 그렇습니다. 딱 일주일 전인 지난주 일요일 규모 6.4 강진으로 20명 가까운 사망자와 부상자 160명이 났는데요. 네네. 이번에도 주요 피해는 롬복에 몰렸습니다. 이번에는 워낙 지진 범위가 커서요. 멀리 떨어진 발리까지 진동이 전파된 건데요.
네.
발리에서도 사망자가 2명이 나왔습니다. 산악지대인 롬복 북쪽과 동쪽에 몰린 피해 중심 지역에는 아직 수색 작업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라서 사망자 수가 더 늘 수밖에 없을 것이다 라고 재난대응청이 밝혔습니다.
네. 세계적인 휴양지인 만큼 외국인 관광객들의 안전도 살피게 되는군요.
네, 그렇습니다. 롬복 북서쪽 산호섬 세 곳 등지에서 관광객 1,200여 명이 대피했습니다. 피해가 롬복 북쪽과 동쪽에서 중점적으로 발생됐고요. 관광시설이 몰려있는 남서쪽 해안가에는 또 상대적으로 안전했다라고 AFP통신이 전했는데요. 롬복 국제공항과 인근 발리 덴파사르 공항에서 이착륙도 정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걸로 보도됐습니다.
네. 이렇게 큰 지진이 지금 같은 지역에서 거듭되고 있는 이유가 뭘까요?
인도네시아가 이 화산과 지진대가 몰려있는 이 환태평양 조산대, 이른바 불의고리에 걸쳐있는 나라인데요. 2000년대 들어서만 규모 8.0 이상 초대형 지진이 세 차례 인도네시아에서 발생했습니다.
네네.
특히 2004년 12월 수마트라섬 북부 아체주에서 일어난 9.3% 지진으로 커다란 이 쓰나미, 지진 해일까지 발생해서 23만 명이 숨졌습니다.
네.
올해 초에도 인도네시아 기후지질청이 조만간 큰 지진 몇 차례 일어날 수 있다고 예고했습니다.
네, 세계는 지금 끝으로 미국 소식 보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5일 이른바 트럼프타워 미팅이라고 하죠. 이걸 다시 언급해서 눈길을 끌었네요.
네, 그렇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날 인터넷 트위터에 글을 올렸습니다. 먼저 가짜뉴스가 트럼프타워 미팅에 참석한 아들 트럼프 주니어 씨를 자신이 걱정한다라고 꾸며냈는데 이 회동은 지난 대선에서 경쟁자였던 힐러리 클린턴 민주당 후보에 대한 정보를 얻기 위한 것이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 만남이 합법적이었고 정치에서 늘 행해지는 것으로 자기는 이 회동을 사전에 몰랐다고 주장했습니다.
네. 자, 이 이야기를 정확하게 이해하려면 좀 배경 설명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예, 먼저 트럼프 타워 미팅이다라고 하면은 이 트럼프 대통령 선거가 진행 중이던 지난 2016년 여름에 트럼프 대통령의 아들 트럼프 주니어 씨,
네.
뭐 당시 선거 대책 본부장이었던 폴 매나포트 씨, 그리고 대통령 사위로 지금 백악관 선임 고문인 제라드 쿠슈너 씨가 뉴욕에 있는 트럼프 타워에서 러시아 여성 변호사를 만난 걸 말합니다.
네.
당시 이 모임은 잘 알려져 있다시피 러시아 변호사가 클린턴 민주당 대선 후보에게 불리한 정보를 갖고 있다고 해서 성사된 모임이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의미 있는 정보가 건네지진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자, 이 모임이라면 러시아 스캔들 수사는 로버트 뮬러 특검에서도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건 아닙니까?
네. 러시아 스캔들이 지난 대선에서 트럼프 진영과 러시아가 내통했다라는 의혹인데요.
네.
이 내통 의혹에서 중요한 사건이 바로 트럼프 타워 미팅입니다. 그런데 최근 미국 워싱턴 포스트 신문이 대통령이 트럼프 타워 미팅과 관련해서 아들 트럼프 주니어 씨가 법적으로 곤란해질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고 네. 보도했었습니다.
자, 트럼프 대통령이 아들 트럼프 주니어 씨 문제를 우려하게 된 계기가 된 그런 보도도 있죠.
예, 트럼프 대통령 개인 변호사였던 마이클 코원 씨가 이 트럼프 주니어 씨가 이 회동을 아버지에게 보고하는 자리에 있었고
네.
이걸 트럼프 대통령이 허가했다는 사실을 특검에 증언할 뜻이 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네.
물론 트럼프 대통령 쪽에서는 이 보도가 사실이 아니라고 강력하게 부인했습니다.
네. 자, 5일 그 트럼프 대통령의 트위터에 올라간 글은 그 대통령이 아들 신변을 걱정한다는 워싱턴 포스트 보도를 염두에 두고 올린 것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해당 보도를 부인한 건데요. 그런데 이 글에서 더 눈길을 끄는 게요. 트럼프 대통령이 트럼프 타워 미팅의 목적을 설명한 부분입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이 참모들이 클린턴 후보에게 불리한 정보를 얻으려고 나갔다 이렇게 설명한 부분이죠.
네, 맞습니다. 그런데 이게 원래 트럼프 대통령 설명과는 다릅니다. 애초에 트럼프 대통령과 아들 트럼프 주니어 씨 측은 당시 이 모임이 러시아 고아들의 미국 입양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자리였다라고 해명했었습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 말처럼 트럼프타워 미팅이 정말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볼 수가 있을까요?
좀 말이 엇갈리는데요. 트럼프 대통령 변호사인 제이 셰클러 변호사가 5일 미국 ABC 방송과 회견에서요. 의문점 가운데 하나가 트럼프 타워 미팅이 어떤 법을 어겼냐라는 것인데 네. 아무것도 어긴 것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다른 몇몇 법률 전문가들은요. 유의미한 정보가 건네지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 모임 자체를 외국 정부와의 모의 시도로 볼 수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네. 세계는 지금 오늘은 여기까지 듣습니다. 장양희 기자였습니다.
비오의 방송에서는 여러분의 의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전화 이용하셔서 음성을 남겨주시면 되는데요. 미국 전화번호는 1-202-205-9942번입니다. 먼저 국가번호 1번을 누르시고 지역번호 202 그리고 205-9942번을 누르시면 이렇게 짧은 음악이 나옵니다. The Voice of America, VOA. 이 소리가 나오면 77번을 누르세요. 안내 멘트를 들으신 후에 말씀과 연락처를 남기시면 됩니다. 미국 전화번호 1-202-205-9942 1-202-205-9942번입니다. 여러분의 많은 이용 바랍니다.
한국기상청이 제공하는 북한 날씨 전해드립니다. 내일 평안남북도는 구름 많고 평안북도 지역은 흐리고 가끔 비 내리겠습니다. 평양과 남포의 아침 최저기온은 25도, 낮 최고 32도입니다. 신의주 아침 기온 25도, 낮 기온은 30도. 중강 아침에는 22도, 낮에는 29도. 강계 아침 기온 22도, 낮 기온은 30도로 예상됩니다. 황해도 지역 구름 많고 개성과 신계 지역에 한때 비 내립니다. 해주 아침 최저는 26도, 낮 최고 32도. 개성도 아침에는 26도, 낮에는 32도입니다. 사리원 아침에는 25도, 낮 기온은 33도로 예보돼 있습니다. 함경 남북도 지역 구름 많고 비 내리는 지역도 많습니다. 함흥의 아침 최저는 21도, 낮 최고 28도. 풍산 아침에는 16도, 낮 최고 24도. 장전 아침에는 23도, 낮에는 29도. 청진 아침 20도, 낮에는 25도. 삼지연은 아침 최저 16도, 낮 최고는 22도로 예상됩니다. 동해상은 구름 많겠고 서해상은 구름 낀 날씨에 오전 한때 비해 보이십니다. 물결은 동해 북부 해상이 0.5에서 3m, 서해 북부 해상은 0.5m로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8월 6일 월요일 VOA 저녁방송 순서를 모두 마칩니다. 잠시 뒤에 세계 뉴스가 이어집니다. 미국 워싱턴에서 보내드린 뉴스 투데이 진행의 도성민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아세안 지역안보 포럼 ARF 외교장관들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공약과 추가적인 핵미사일 시험을 하지 않는다는 약속을 이행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올해 ARF 의장국인 싱가포르는 지난 4일 ARF 외교장관 회의를 개최한 뒤 오늘 이 같은 내용의 의장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의장 성명은 또 ARF 외교장관들은 모든 관련 당사자들이 판문점 선언과 미북 정상 공동 성명의 완전하고 신속한 이행을 포함해 한반도의 지속적 평화와 안정의 실현을 향해 계속 노력할 것을 촉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장관들은 모든 관련된 유엔 안보리 결의의 완전한 이행과 지역의 평화와 안정에 기여할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야기할 국제적 노력들에 대한 공약을 재확인했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올해 의장 성명에는 지난해 포함됐던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라는 표현은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인도네시아 휴양지인 롬복섬 북부를 강타한 지진으로 현재까지 적어도 90여 명이 숨지고 수백 명이 다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일부 현지 방송은 주 당국자를 인용해 사망자 수가 142명에 달했다고 보도했지만 인도네시아 재난당국은 보도의 진위 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본격적인 구조작업이 시작되면 사망자 수는 더 늘어날 것으로 우려된다고 정부 당국자는 말했습니다. 미 지질조사국에 따르면 이번 지진은 현지 시간으로 5일 오후 7시 40분경 롬복섬 인근 린자니 화산 인근에서 일어났습니다. 롬복섬에서는 일주일 전인 지난달 29일에도 규모 6.4의 지진이 강타해 17명이 숨졌습니다. 미국은 예정대로 오늘부터 이란에 대한 경제 제재를 복원할 것이라고 마이크 폼페오 국무장관이 밝혔습니다. 폼페오 장관은 어제 동남아시아 방문 일정을 마치고 귀국하는 길에 기자들에게 이 같은 미 정부의 방침을 재확인했습니다. 폼페오 장관은 그러면서 이란이 미국의 제재에서 벗어나려면 엄청난 변화가 필요하다며 지난 주말 싱가포르에서 열린 아세안 지역안보 포럼에 참석한 외교 장관들도 대부분 미국과 의견을 같이 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미국은 기꺼이 이란과 대화할 수 있고 적절한 준비가 된다면 좋은 결과를 낼 수 있겠지만 현재로선 이란의 행동이 변했다는 증거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의 이란 제재 보고는 미 동부 시각으로 7일 오전 0시부터 발효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 뉴스 듣고 계십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사우디아라비아가 자국에 대한 캐나다의 인권 탄압 규탄에 반발해 캐나다 대사를 추방하고 캐나다 주재 사우디 대사를 본국으로 소환했습니다. 또 캐나다와의 신규 무역 투자 거래와 외교 관계를 중단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사우디 외무부는 오늘 성명에서 캐나다의 입장은 사우디에 대한 명백한 내정 간섭이라면서 이 같은 조치를 발표했습니다. 이에 대해 캐나다 외교부는 사우디 정부의 최근 움직임을 심각히 우려한다면서 캐나다 정부는 여성의 권리와 표현의 자유 등 인권 보호를 항상 지지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사우디 정부는 최근 사우디에서 여성 인권 운동을 벌인 사마르 바다위 씨를 적국과 공모한 혐의로 체포한 바 있습니다. 베네수엘라 당국이 지난 4일 발생한 니콜라스 마두로 대통령에 대한 드론 공격 혐의로 6명을 체포했습니다. 레베롤 내무부 장관은 어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테러 사건과 관련된 용의자 6명을 체포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 같은 테러 행위는 국민적 화해와 대화를 바라는 마두로 대통령의 열망에 뺨을 때리는 격이라고 비난했습니다. 용의자 가운데 한 명은 지난해 8월 군기지 공격에 가담해 체포된 적이 있고 다른 한 명은 2014년 반정부 시위 때 체포된 이력이 있다고 당국은 설명했습니다. 이번 사건은 4일 국가방위군 창설 81주년 행사에서 마두로 대통령이 연설을 하던 중에 일어났습니다. 이번 공격으로 마두로 대통령은 다치지 않았지만 군인 7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아프리카 콩고 민주공화국에서 에볼라로 모두 33명이 숨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세계보건기구는 어제 콩고에서 13명의 에볼라 확진 환자가 발생했고 이 가운데 3명이 숨졌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 에볼라로 인한 사망자는 모두 33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콩고 보건당국은 지난달 24일 북서부에서 올해 5월 발생한 에볼라 사태가 종식됐다고 선언했지만 일주일여 만에 다시 에볼라 발생이 확인된 겁니다. 박형주였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VOA 저녁 방송을 들으셨습니다. VOA 저녁 방송은 저녁 8시부터 자정까지 4시간 동안 중파 1188kHz를 통해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밤 9시부터 10시까지는 단파 7540, 9490, 12080kHz로 밤 10시부터 12시까지는 단파 7540, 12045, 12080kHz로도 VOA 저녁 방송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매일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1시간 동안 보내드리는 VOA 새벽 방송은 중파 AM 1566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매일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2시간 동안은 단파 5875, 7365, 7485kHz로 VOA 아침 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This program has come to you from the Voice of America, Washington.